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에 당도했습니다. 16장 1절부터 드디어 마지막 대접 재앙이 시작이 돼요. 그 대접재앙 안에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해서 무시무시한 일곱 재앙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6장의 대접재앙으로 넘어가기 전에 15장 말미에 등장하는 그 대접재앙의 서론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절 한절 보겠지만 이 서론 부분에는 대접재앙이 세상에 부어지게 되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그 대접재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시면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또 2일 후에 혹은 내가 보니 라는 구절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장면이 바뀔 때 등장하는 구절이죠. 이제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던 장면에서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증거장막의 성전은 동격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증거장막과 하늘의 성전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증거장막이라는 단어를 구약에 어디선가 보셨죠? 자주 나오는데 민수기 17장 7절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성경에서는 성막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가리켜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왜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25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수에 둘 것이며 증거판이 뭐예요 여기서? 십계명 돌판.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궤는 법궤죠.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증거판이라고 부르시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증거 궤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 증거 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증거 장막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은 십계명 돌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율법은 제가 전에도 설명해드렸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의 수준에 맞게 낮추어 보여주신 것이라고 설명해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신, 진리이신, 알레떼이야 그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윤리적 참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우리가 부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은 거룩과 공의, 사랑과 용서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돌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죄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증거하는 판이 바로 십계명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증거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판이 들어있는 법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상자란 말이에요. 법궤 위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의 피가 뿌려짐으로 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공의와 심판과 사랑과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궤가 바로 법궤죠. 그래서 그 법궤를 증거궤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과 성소 역시 성막과 성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그 성막과 성소 역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즉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 증거되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상징적인 증거의 장막의 실체가 하늘에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여러 곳에서 공부했죠? 성전에 연기와 구름이 가득 찬 것은 뭘 상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증거 장막 안에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 실제로 어떤 사람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랑과 용서가 동시에 나타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의 90% 이상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무조건 예수. 그러세요. 그건 틀려도 별로 안 부끄러운 답이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주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장막을 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것이 원어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장막 혹은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증거 장막은 하나님의 속성과 임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증거되는 그 성막과 성전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취급되어졌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거룩이 쫓아와야죠. 민수기 1장 50절 보세요. 그들로 증거막과 성막이죠. 증거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치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장막 성소는 아무나 범접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구만? 레위인. 레위인은 뭐예요? 구별되어진 자들. 그러니까 죄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범접을 못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러죠. 자, 성전이 이제 뭔지 아셨어요? 증거의 장막이 뭔지 아셨어요? 근데 그것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아 뭔가가 지금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의 서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곱 대접 심판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은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보게 되면은 자칫 여러분이 임의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시란 말이에요.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 증거장막의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열려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예.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막 살면 안 되죠. 이 두 가지를 다 믿으신다며 더럽히면 멸하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우리의 몸을 쓰레기통에 막 굴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 부르는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뭘 했었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고 구원 얻을 자를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성전이었잖아요. 증거 장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하게 존재하므로 세상이 그들과 우리가 다름을 느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다른 자리, 곧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하는 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성전의 증거 장막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용서를, 그 생명을 삶으로 전달을 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이신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급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민수기에서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은 항상 어떻게 취급되어졌다고 하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구별되어진 레위인만 만지게 되어 있었어요. 이방인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 그런 거룩한 성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참 부담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로 보여야 되는 증거 장막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우리는 이런 부담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보세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다 라고 부르죠.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된 우리의 신분이기도 하지만 그 신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계속해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완성되는 그 마지막 재앙을 들고 나오는 천사들이 바로 그 증거장막의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계시록 15장 6절 보세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죠. 그 재앙을 쏟아부을 천사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심판은 철저하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7절을 보세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네 생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4장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 네 생물은 천상의 그룹이라고 그랬죠.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4장 강해를 다시 들으세요. 제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 네 생물에게서 일곱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을 받아요. 뭐가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대접. 그것을 16장 1절부터 이제 쏟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금대접은 우리가 전에 한번 봤던 금대접이에요. 어디서 봤어요? 계시록 5장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이 담긴 금대접이 있었죠. 바로 그 금대접인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만 보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네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이 금대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금대접이에요. 네 생물이 일곱 천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그 금대접. 근데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대요. 자, 이 구절과 오늘 본문의 구절을 잘 한번 연결을 시켜보세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께로 올려져요. 그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죠? 계시록 강의 31번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렸는데 복수해주세요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향기가 나는 기도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빨리 악이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조속하게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기도. 이제 그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던 그 금대접을 일곱 천사가 받아서 16장부터 세상에 쏟는 거예요. 우리가 5장에서도 그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이 땅에 쏟아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은 바로 이 대접 재앙의 프리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이 대접 심판도 인애 재앙, 나팔 재앙하고 똑같아요. 어떤 한 가지 그림을 갖고 똑같이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적인 순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장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그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오고 그 금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냐고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거기에 담길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기에 담길까요? 그게 이 땅에 쏟아지면 막 심판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5장에서 배웠던 바로 그 기도. 하나님 악이 멸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 그러나 그 기도는 나의 밖에 있는 악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된 습관, 경향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빨리 멸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으로 얼른 완성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도 포함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주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기도이기도 한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대접에 담기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접은 언제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언젠가 차곡차곡 모아져 있다가 언젠가 미래의 어느 날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시대에 쏟아진다고요. 그 대접은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심판도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전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불러요. 언젠가 올 그때를 말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말세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부어지는 게 악한 자들의 심판이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지금 심판과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완전히 그들이 멸해지고 이제 의인들이 모여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들어질 거야 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거룩을 원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완성을 원한다면 그런 기도를 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열심히 경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죄를 끊어내려고 하고 내가 중독되어져 있고 집착되어진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스스로 또 노력하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골프, 술, 담배, 커피, 도박, 마약 여러분을 중독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온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고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을 그런 형이 하악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봄으로 해서 우리가 형이 상악적인 죄의 문제도 끊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끊어보시라고요. 커피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중독된 사람한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건 똑같은 중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뭔가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골프에 중독된 건 마찬가지예요. 운동인데 뭐 어떠냐. 근데 그 골프 핸디 줄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을 봤어요. 돈도 있고 아버지가 유산도 많이 물려주셔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다음 주에 한타 줄이는 거. 이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예배당에 앉으면 그 퍼런 그린이 쫙 생각이 난대요. 이건 이미 중독된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끊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형이 상학적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준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게 죄다 아니다 이거 따지지 말자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서 금대접이라고 번역이 된 피알라스는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성경은 그 그릇을 잔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성경에서는 보통 포도주 잔을 마신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던져진 자들을 가리킬 때 쓰죠. 아모스 6장 6절 보세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여기서 대접, 미즈라크가 70인역에서 피알라스로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14장에서 공부했다시피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수하에 있는 죄인의 무리가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시게 되는 진노의 포도주 잔이기도 하죠. 기억나세요? 14장 8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포도주를 누가 먹여요? 바벨론. 사단을 상징하는 이 바벨론이 포도주를 먹였대라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여기서는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대접재앙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재앙은 말세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제외된 여기에 표현대로 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 아래 놓인 죄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악함으로 괴멸되어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해재앙, 나팔재앙도 마찬가지였죠. 악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괴멸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쓰고 있었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그 대접재앙은 언젠가 먼 훗날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세상이 당하고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접재앙의 원형이 이사야서에서 나옵니다. 이사야서 5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골이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신 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 중에서 어떤 무리,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거두시고 거기에 선택되지 못한 그 나머지 마귀의 무리에게만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예수께서 어떤 무리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대신 마셔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잔이에요? 그 진노의 잔이에요. 우리가 받아 먹었어야 할 그 잔. 그 잔을 예수님이 받아 드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잔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도 성경 전체를 쭉 끌어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복음밖에 기록된 것이 없어요. 예수에 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 결과 어떤 무리들, 바로 성도들은 그 진노의 잔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의 인생 동안에 그리고 내세에서도 영원히 마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게 될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지금 재앙과 심판과 저주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여러분 이런 질문 안 드십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게으르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일요일에도 편안하게 여행 가고 골프 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데 아니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있다뇨.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예배드리느라고 놓을 시간도 없고 사업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고 왜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가려서 마셔야 되고 가려서 먹어야 되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아직 안 바뀌신 거예요. 이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 원리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전히 편안하고 많이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자리를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발상이 그런 엉터리 넋두리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사실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죠.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마시고 먹었어요. 죄 짓고 싶으면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었어요. 분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분냈죠. 싸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싸웠어요. 술 취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술 취하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거짓말하고, 나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을 모함해서라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정말 행복하셨나요? 여러분, 그때 정말 편안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정말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순간들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착각했던 순간들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정말 거들먹거리며 교만을 떨던 때, 돈과 명예를 쫓아서 정말 밤낮없이 뛰던 그런 순간들,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 순간들을, 그 시간들을 색으로 칠하라면 회색으로 다 칠하고 싶어요. 아름다운 시절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부으시던 진노의 포도주잔이었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중국 청도에 가면 예전에 그 청도를 다스리던 독일 총독 관저가 있어요. 그 독일 총독 관저가 얼마나 근사한지, 모택동이 혁명에 성공을 하고 독일 사람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그 총독 관저를 공산당 간부들, 모택동을 비롯한 공산당 간부들이 사용하는 호텔로 용도 변경을 했을 정도예요. 그 총독 관저에는 총독이 머물던 정말 근사한 침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이 자던 그런 방, 또 하인들이 자던 작은 방들, 여러 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택동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청도를 방문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전부 어떤 방에서 잤을 것 같아요? 총독이 머물던 침실 1층 구석에 있는 하인들이 자던 방에서 잤어요. 전부. 왜 그랬는지 아세요? 만약에 테러범이 들이닥쳤을 때 가장 먼저 공격 목표로 삼을 방이 총독 침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큰 권세를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무서워서 하인방에서 자고 급히 갔다고요. 다른 곳에 가서는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호텔에 묵을 때 미국의 어떤 관리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스위트룸에 묵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방 들어가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뭐 조사하고 닦고 쓸고 심지어 폭탄 탐지기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경호원에 쌓여서 들어가는데 본인은 폼난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아이고 불쌍한 사람, 나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갖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키를 안 주고 가도 호텔 프론트에서 잡지를 않아. 이 사람들은 방에 한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리고 어딜 나가더라도 누가 먼저 나와가지고 전부 조사해보고 그리고 한 발짝으로 움직여요. 엘리베이터 탈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높이 올라가고 많이 가져보면요, 그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고민과 고통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의 회고록에서 자기는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밤 술을 마셔야 됐던 이유는 잠을 못 자서 그랬대요. 예전에 이용복 씨라고 맹인 가수가 있었죠. 그분이 한국에서 녹음실을 하시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를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다 잊혀졌을 때거든요. 사람들 기억에서. 그분이 자기가 인기 있던 가수였을 때를 회상하시는데 단 하루도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잤대요. 혹시 내일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릴까봐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고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고민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다 잊혀지고 나니까 이렇게 편하대요. 살이 이렇게 쪘어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뭐예요? 잠 못 자는 그 수많은 날들이 진노의 포도주 잔인 거예요. 제 노래하는 후배들 보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기 이름 쳐서 안 나오면 정말 죽고 싶대요. 인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를 자꾸 오히려 죽여가는 거예요. 나를 파괴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형제들이 소송을 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하는 거 많이 보셨죠? 소송에 이겨서 재산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현대아산 현정은 회장이 시동생인 현대중공업 정몽준 회장하고 재산 다툼하다가 기자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말 싸우고 싶다. 지금 이렇게 내 시동생하고 경영권을 다투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이 정말 참담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미 많이 갖고 있잖아요. 몇 대가 먹고 살고 있을 걸 이미 갖고 있잖아요. 근데 또 싸워야 돼요. 그 참담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인 거예요. 그리고 술, 담배, 마약 그거 할 때는 우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기분 좋죠. 마약은 우리가 참 행복하다 하는 기분에 천배의 쾌락을 갖다 준다니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우리를 갉아먹고 황폐화시키는 것처럼 죄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세상적인 힘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뭐 어깨 피고 당당하게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측은하게 보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에 취해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휘적휘적.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5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뭐에? 자기의 고기와 자기의 피에 취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나의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그게 나를 먹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는 자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물론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지만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뒤로 미룬 채 여전히 죄의 습관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산다면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 몇 사람 못 만나봤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구원의 확신도 수시로 흔들려요. 행복하지가 않은데 이게 구원이라면 내가 천국에 갔어도 이렇게 산다면 내가 과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까지 가는 거죠.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한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제발 너희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다오.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뭐가 해가 돼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에게 뭐가 유익이 됩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내 자녀들아 거룩하게 살아다오, 내 말대로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인식하고 있게 되면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도 달라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원수 그러니까 좀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미워하는 사람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세요. 다 있죠. 우리 교인들은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있어요. 그래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시어머니, 시누이. 여자들은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고 그러죠. 저 시금치도 안 먹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경에 빠뜨린 사람, 억지를 부려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사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싶겠죠.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바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진짜 잘 알고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지금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잘하자는 거죠. 그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 말씀하시니라. 오히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분노를 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밟는 자가 이기는 거고 밟히는 자가 지는 것이라는, 내가 지는 것이 손해라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불신앙에서 오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남을 밟는 자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고 밟혀주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의 원수를 대할 때 진노의 포도주잔에 취해 있는, 그래서 갈 길을 모르고 있는 불쌍한 자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려는 거예요. 언젠가 그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느낄 날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의 원수가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와 원수가 되시면 안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미워하게 놔두시면 안 돼요. 꼭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나를 질투하는 거야. 꼭 이러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런 평가를 받아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 교인들에게 제 이름을 대시면서 그 사람 교회는 곧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사람이 지금 복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몇 년 못 가서 망할 거다 그랬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신문에도 자주 오르내리시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인데 분노가 치밀어오르네요. 제가 언제 복받지 말자 그랬어요? 복받자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엉터리 복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복받자 그랬죠. 그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하늘의 복,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복 쫓아가다가 그 하늘의 복 놓칠 수 있으니까 우리 하늘의 복 추구하자라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언제 복받지 말자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성령의 역사를 무시했어요? 제가 매주 하는 설교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어디론가 끌고 가시려고 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그런데 오히려 왜 우리는 성령을 무슨 동자신이나 달걀 귀신처럼 우리에게 능력이나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나 하고 기적이나 일으켜주는 그러한 분으로 폄하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성령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는 일은 그거 아닙니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언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부인을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 내내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로마서 12장을 묵상했어요. 입에 아주 달고 살았어요. 계속 암송하고 묵상해보고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굉장히 평안 얻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우리 교인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평안을 얻었어요. 제가 이 로마서 12장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있는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왜 나는 마치 그 사람이 영원히 승리할 것처럼 분노하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고 그 상대방이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사람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실 텐데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하며 조바심을 내고 있는가. 그래 내가 복수를 한다고 하자. 그렇다고 내 마음이 정말 통쾌해질까? 그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내가 성경으로 밟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진짜 내 마음이 통쾌해질까? 그리고 그 통쾌함은 얼마나 지속되어질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정말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35절에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세상의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혹시 틀렸다면 이제 이 사람은 그 무시무시한 내가 몇 대 때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할 것은 이제는 엄청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불쌍하다. 왜요? 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거든요. 아 불쌍하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도 복음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웃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러주세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굉장히 통쾌해요. 그게 진짜 복수인 거예요. 내가 욕 한마디 하고 몇 대 쥐어박는 건 그거는 사실 나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로 그를 던져버리는 건 이거야말로 진짜 복수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1972년에 독일 뮌헨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때 팔레스타인 게릴라 11명이 올림픽 선수단 숙소에 침입해서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처참하게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수뇌부가 회의를 했어요. 복수해야 된다. 이스라엘 중앙정보부 모사드를 파견을 해서 팔레스타인 게릴라 리더들 11명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암살을 시켰다고요.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죽었어요. 팔레스타인이 뭐죠? 블레셋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 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두었던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조금 남겨뒀던 그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힐 거예요, 나중에. 지금 잘라버리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모사드 암살단의 리더인 어떤 사람이 쓴 책을 읽었거든요. 회고록을 읽었는데 참 복수가 얼마나 덧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거기서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의 리더들을 하나하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죽여가는데 그때마다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은 비행기 같은 걸 하나씩 납치해갖고 200명씩 죽여버려요. 그리고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임자들이 바로바로 올라와요 또. 그러니까 계속 죽여야 돼. 그럼 저쪽에서 또 이쪽을 계속 죽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복수를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퍼니시먼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복수가 과연 끝이 날 것인가? 내가 이 복수를 다 끝내고 나면 과연 이스라엘의 평화가 올 것인가? 이 물고 물리는 복수전에서 우리 양쪽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한 사람 한 사람 목표물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팀 모두는 기쁨보다는 알 수 없는 허탈감에 사로잡혀갔다. 그리고 그 허탈감과 함께 우리 팀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에서 사라져갔다. 우리도 복수를 당한 것이다. 아마 우리에게 복수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 모사드는 또 다른 복수의 팀을 보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분노를, 복수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여버리지 못하는 자들이 마시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 대접인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이 마시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 대접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서로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때리고 죽이면서 스스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잠시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도 해줘. 그렇지만 그건 정말 잠시예요. 그리고 그들은 곧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서운 진짜 진노의 포도주 대접을 맛보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 진노의 사이클에서 떨어져 나온 거룩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수를 미뤄두세요. 분노를 밀어두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 뒤로 밀어두세요. 미움도 하나님의 진노 뒤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그 왼수들을 전부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리세요. 그게 가장 처참하게 여러분이 그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자유로구나. 여러분이 그 분노와 복수심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한 여러분은 자유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도 계속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쁘지가 않아요. 거기서 나오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자 말이에요. 하나님, 어서 빨리 제 안에서도 거룩한 투쟁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완성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서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잔을 마시는 것을 내 눈으로 얼른 보게 해주세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거룩한 기도를 오늘도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 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재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 여러분의 신분인 것입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분노와 미움을 하나님의 진노 뒤로 다 날려버리세요. 안 되거든 로마서 12장을 저처럼 외워버리세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을 고쳐내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